이사야서 27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륙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륙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읍시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제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한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겠는데 항상 우리들은 말씀을 놓쳐버리고 항상 이 세상 것을 힘으로 삼고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렸은 즉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말씀만 우리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 성경을 말씀드리는 것들이 보면은 거진다가 지금 그 뭐 교회에서 보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내용들과 상당히 많이 틀리다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제 이론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과 틀리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 성경을 바라보는 그런 그 방향이 다르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데 왜 그랬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서 출발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유익하게 한 그러한 성경이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유익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 그 선택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선택해 놓으셨고 또 그 선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하나의 교리죠. 근데 이 선택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오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쓸데없이 선택론에 매달리고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확인하려고 하냐면은 내가 선택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걸 또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이걸 가르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그 사람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꼭 구원하신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한 번 받은 사람은 지가 아무리 타락의 길로 가려고 예의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어코 구원시키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반대로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구원을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예의를 써도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왜?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선택 다음에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견인이다 이런 게 있는데 견인이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한번 붙든 사람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고야 만다. 이러한 교리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다 보니까는 성도들 마음에 이제 어떤 유혹이 들어오느냐면은 그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냐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냐 이러한 유혹을 또 가지게 됩니다. 이걸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받나 안 받나 확인하고 싶어하죠. 그 왜 확인해보고 싶어하냐면은 그 뭔가 좀 안심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속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 이게 한번 딱 확인이 딱 되면은 이 도장 다 찍힌 거 아닙니까? 도장 한번 찍히고 나면은 아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도장 받았으니까 선택받았으니까 좀 적당하게 죄 가운데 내가 살아도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구원 안 하겠나 이러한 쪽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을 좀 이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그 지옥이란 게 겁이 나가지고 죄를 짓기가 상당히 두려웠단 말이죠. 근데 마침 하나님의 선택이란 게 있어가지고 나를 선택했다 이것만 보장되면은 그 짓고 싶었던 죄 마음대로 지금이 살아가도 하나님은 기어코 나를 천국 보낼 것이니까 그거야 뭐 이제 내가 좀 타락길로 가도 안 괜찮겠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쪽으로 선택을 생각해 버립니다. 거기에 뭐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그런 군대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얘 절대로 구원이 취소가 안 되고 영원토록 계속된다 이리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가지신 분 있으면 빨리 그 생각을 지우기로 착착 지우는 게 제일 나아요. 빨리 지우는 게 신상이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하나님 부른다. 그건 제가 틀리다고 말 안 해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선택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거예요. 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어둠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시키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로 시작해가지고 선택받은 게일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선택의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킬 목적으로 그걸 등장시키겠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통해가지고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지 그들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리에서 그런 영광을 드리고 살아갈 때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결과론 그렇게 되게 돼가죠. 근데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말하냐면은 에베소서 1장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자꾸 성경을 찾기 죄송합니다. 근데 좀 찾아보셔야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6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창세 전에 그래서 뭐 만세전에 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미 옛날부터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해가지고 아들들이 되게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근데 우리를 삼으신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느냐, 그게 구절에 구원시키려고 삼았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까? 구원시키려고 아들 삼았다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하게 하려고 했다겠습니까? 육지로 오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좀 찬미해라,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해서 아들로 삼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미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한 것이지 우리의 구원에다 목적을 두고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선택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단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는 것이지 내가 선택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확인할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에베소 1장 11절 12절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는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기업이 되게 하신 그 이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예정했고 아들로 삼았다 이렇게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 받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냥 입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나 자신의 구원에다가 초점 두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찬송해라고 그래서 나를 갖다가 아들로 불렀다 이리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관심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관심이 아니고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둘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구원에 관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아들이다는 이런 칭호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니까 나는 선택받았구나 그러면은 타락해도 하나님 나 다시 부르겠지 이리 해가지고 일부러 또 죄 가운데 간다면은 그럼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럼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은혜를 찬송한 것도 전부 다 말짱 거짓말이다 이런 결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뭐냐, 과연 찬미하는 택한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배워보시면서 우리가 진짜 구원의 그런 관심보다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찬미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나에게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름다운 포도원에는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셔가지고 그 포도나무를 포도원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나무, 그건 어떤 모습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더불어 화친하는 자, 바로 그것이 포도원의 포도나무의 모습이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만 더불어 화친하는 그 속에서 진짜 이스라엘 모습이 싹이 튄다, 꽃이 핀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이러한 삶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쳐요. 쳐가지고 그들을 고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심판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그게 7절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침을 받는 것과 백성이 하나 징계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화친하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는 화친하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 하나님과 다른 것과 화친하는 것, 이걸 뭐라 하냐면은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친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 화친할 때 그 대상을 가지고 우상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구절에 보면은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읍시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상 둘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우상 둘이 아세라와 태양상입니다. 우상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꾸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익되는 것, 그걸 의지하고 섬길 때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만 화친해야 될 사람들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그것을 붙들고 그것과 화친한다 그 말이죠. 이제 그걸 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상이 아세라, 태양상이 나오는데 이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은 여신인데 그 다산은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신이 바로 아세라 신입니다. 아이를 많이 낳게 주는 신. 우리나라에는 그것과 비슷한 신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삼신할매. 삼신할매가 우리나라 옛날 그 아세라 신하고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삼신할매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삼신할매는 아이를 주기도 하지만은 아이를 빼앗아간다고도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이를 갖다가 너무 귀엽게 키우지 말라고 하죠. 너무 이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이뻐하지 말라고 합니까? 예, 아이를 너무 이뻐하면 삼신이 질투해가지고 아이 데려간다고. 아이를 너무 이뻐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산의 신은 삼신할매죠. 또 태양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 태양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단 말이죠. 농사꾼들한테도. 그러니까 그 태양을 갖다 의지하고 태양을 숨기는 거. 이제 이걸 우상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을 다 부숴버리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부숴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인생은 다 지금 내 손 달렸다 그 말입니다. 내 손에 너희들 인생이 다 달렸는데 무엇 때문에 너희들 자신의 미래 일을 갖다 너희들 운명을 갖다가 내 말고 다른 쪽이 맡기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갖다가 부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몽땅 다 미래 일, 내 앞으로 일들을 갖다가 내게 이익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뭔가 좀 바꿔보겠다 그런 심리에서 우상을 섬기잖아요. 가까이 가가지고 비는 것이나 영화단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비는 것이나 점치는 것이나 그 몽땅 다 뭐냐면은 나에게 닥쳐올 미래 일을 갖다가 내가 원한 쪽으로 바꾸자 이런 의도에서 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지금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일들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돌아가는 일인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어제 도왔다고 오늘 또 춥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일이란 말입니다. 폭풍이 불든 지진이 나든 다 하나님 일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뭔가 다른 신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신을 달래고 그래가지고 자연도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나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움직여보려고 하고 인생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 결국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합니다. 이걸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마음대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이걸 믿지 않은 증거다. 그게 바로 우상 섬기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될 건데 왜 자꾸 너희가 하나님이 한다는 것 이걸 믿지를 못하고 다른 걸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네 마음대로 바꾸려고 일을 쓰고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났는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래가지고 남을 나라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진 보면서 역시 세상 결국 망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로 받으리라 이거란 말이죠. 그게 세상을 보는 신자의 시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부숴뿌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모든 일은 몽땅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성도라면은 더 이상 우상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잘 되든 뭐든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무엇 때문에 우상 앞에 와가지고 우상을 통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꿔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신자라면은 몽땅 다 우상을 부숴야 한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과 저주는 뭐다, 모두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걸 붙들어가지고 축복을 얻어내려고 또 저주를 피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아세라상을 부수고 태양상을 부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화친하고 사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너희에게 우상이 필요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은 다 때려 부숴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어요. 말로만 의지한다 하지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냐. 만약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을 화친하잖아요. 하나님과만 하나님은 의지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제 시선 받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부숴버려라. 그게 진짜 이스라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세라 부수로 태양상 부수는 똑같이 우리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는 우상 이걸 다 부숴뜨리는 거 이게 바로 참된 이스라엘 진짜 백성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는 그것도 부숴야 되고 자식을 의지하는 그것도 부숴야 되고 직접 의지하는 그것도 다 부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화친해야 되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만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화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의지하고 있다면 날마 주님께 나오면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걸 부서뜨리고 나와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내가 울고 있다면 그게 바로 돈을 의지한 모습 아닙니까? 그럼 그 마음 그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의지했습니다. 그런 내 말 부숴달라는 이런 좀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여호와를 찾아 나오는 그게 바로 백성의 모습인데 너희 과연 그런 모습이 있냐 없냐 이걸 묻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아는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 흔적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과는 화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그 흔적이 있어야 한다. 그 흔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흔적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한다, 은혜를 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내가 택함 받았다 이걸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택한 사람인가 여기에 호기심을 가졌다면 이 시가 싹 쥐어버리고 이것 하나 확인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과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흔적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세요. 과연 나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흔적이 있느냐 이걸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과연 나에게 죄 용서받은 그런 흔적이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선택은 싹 취해버리고 그 흔적이 뭡니까? 내 안에 모든 우상을 다 부숴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고 그 어떤 것도 화친하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가 우상처럼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나는 여호와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흔적이란 말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통해서 찬송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은 발견한 쪽쪽 부서뜨려 버립니다. 아, 이게 또 내가 또 의지했구나. 또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삶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말로만요. 말로만 안 된단 말이죠. 그런 흔적도 없이. 진심으로 여호와 백성,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지 않죠.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는 그게 있다면 그것까지 다 부서뜨리고 여호와께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부르는 거죠. 본문 11절 오면요.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애당초 다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지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결국은 멸망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은혜 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부숴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부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은혜 없는 사람은 그걸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결국 내가 찾을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를 찾아오는 것이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서뜨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나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정하지 말고 예수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자 그 말이죠. 주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발견되걸라 다 잘라내면서 부서뜨리면서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바로 이러한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고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도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만이 하늘을 소망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간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과연 나에게 그 백성의 흔적이 있는가 이걸 찾아가면서 요하를 찾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